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며 자기 욕심대로 살며 허망하며 무지하며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묘사들을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변한 것들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오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이런 대조로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더욱더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 고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를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를 꼭 절반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것,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의롭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지 말자, 더러운 일을 하지 말자, 이러저런 것은 하지 말자는 쪽은 훨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앞에 있는 것 같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에 해당은 해도 새 사람을 입은 것, 거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을 보면 그래서 서로 누구는 무슨 죄를 졌고 누구는 무슨 죄를 졌고 하는 심판적인 얘기와 비판은 있을지언정 누구같이 돼야지 하는 것들이 적다는 것만 봐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구같이 돼야지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뭐 노래를 우리 주목사만큼은 해야지 이것도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리 목사님만큼은 돼야지. 예?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안 되고 있어. 참 흠인데요. 저는 지금 제가 많이 연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납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는가 하는 게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러 설 때마다 꼭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온유. 겸손, 부드럽게, 침착. 그리고 있으면 3분만 있으면 벌써 으악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저 예전에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부터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무시무시하게 변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참 뭐 그때는 뭐 정말 참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자면 지금 참 괜찮은 사람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저를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고함을 지르고 이러는 것은 아직도 사람이 덜 연그러서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직도 온유월 벼라서 이렇게 빳빳하고 자꾸 이렇게 손을 대면 비고 그러는 사람인데 제가 그거를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늘 희망만 갖고 있다 끝나면 참 곤란합니다만 저도 저를 그렇게 자꾸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나오면서 보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두 분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모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참 저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무슨 깊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영향을 끼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서는 저는 온유를 겸손을 배우고 박윤선 목사님에게서는 성실과 정직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암만 그렇게 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고맙다는 것을 예를 들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모방하려고 한다는 것이 제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러는 때가 있죠. 누구를 존경하는가 그럴 때 한 사람이 베토벤 그러잖아요. 그럼 넌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럴 때 뭐 홍난파. 그럼 홍난파를 존경한다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베토벤이 더 세니까 유명도에서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다 이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보면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려다가도 참아지고 욱하려다가도 이렇게 참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연만한 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져서 영향을 끼쳐서 또 그런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는 곳이어야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그 군더더기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 있지 않아도 어른을 모시고 어른을 존경하고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소서 뒤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참 우리들은 신앙생활 참 헛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두 개 갖고 싸웠죠.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으니 옛날에 얘기입니다. 제사 그 다음에 성수주일 갖고 싸웠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나는. 넌 예수를 믿고 집사람에서도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가? 나는 주일날은 절대 뭐 안 사먹어. 세배 먹으면 세배 먹었지. 넌 아직도 짜장면이냐?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전부인 수준에서 빚어졌던 부작용들입니다. 나는 무슨 죄는 짓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것은 안 한다.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온유가 있고 희락이 있고 충성이 있고 겸손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변화시키며 모방케 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생명력들과 그런 기운들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사실은 주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새 사람을 입는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만 하다 보니까 누구는 뭐 십일조를 한다 안 한다 누구는 뭐 성수주의를 한다 안 한다 이 싸움밖에 못했다 이겁니다. 뭐 교회 오면 뭐 앞에서부터 뭐 셋째 줄 이상 뒤에서 앉으면 뭐 B급 신자라는 등 뭐 별별 얘기가 많았죠. 성경책도 이렇게 심장이 얼마나 가깝게 드느냐가 그 신앙의 수준이다. 뭐 이딴 소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불행한 얘기들이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저 죄와 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적극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모방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괜찮 사람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는 난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 거룩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거기는 다시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뽑아낸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우리 몸에서부터 축출했을 때 거기를 이 죄와 동거하실 수 없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지 않는 한 죄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죄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은 잠시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 다음에 남들을 다 깔보고 경멸하는 교만한 것과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는 것으로 다른 죄로 더 많이 채우는 길이 될 뿐이지 죄를 멀리한 것이 곧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아닙니다. 우리만이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 있던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이 죄들과 동거할 수 없는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들을 몰아내서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다시는 죄가 우리 안에 침범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되었기 때문이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더기를 벗는 것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누더기 벗고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입고 오는 감기, 가는 감기, 오다 가다 쉬는 감기, 몽탕 걸리는 겁니다. 누더기라도 입고 있는 게 낫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런 문제에서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안 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죄는 안 지십니까? 나는 이제 주일만은 꼭 지켜. 나는 십일조만은 꼭 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올무에 빠뜨렸는지 아십니까? 나는 새벽기도 꼭 나가. 나가봤더니 어느 알만한 분들도 안 나오시던데 그냥 언제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 교회 기도운동을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 주께서 부르신 일꾼들을 기도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새벽기도 했다 이거죠. 나는 더 악한 귀신 일곱 마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홀딱 망한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기 위해 이런 것을 훨씬 실제적인 예를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술, 담배를 문제로 거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술, 담배를 이제부터 끊겠다. 이번에 세례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랬습니다. 술, 담배로 신앙과 그 신앙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담배 끊는 것은 신앙 문제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도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먹기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나는 신자가 아닌가 봐.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결국 다시 피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나 봐. 나는 사탄의 자식인가 봐. 나는 오발탄이야. 이렇게 가고 그 전보다 훨씬 무너진 자리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발동을 거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간만 많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뭘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했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벗는 것과 입는 것은 거의 동시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이 본문은 우리말 성경이 별로 잘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그래서 지금 권유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신약을 쓴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헬라어는 과거형과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현재형이라는 것은 꼭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인 것이고 과거라는 것은 행위가 끝났다. 완료형입니다. 언제나 완료적. 이걸 부정과거라 그러는데요. 이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다 과거형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답니다. 신분적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건 아주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완료형 시제로. 나는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다.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있습니다. 세 시제로 합니다. 원래 구원을 이 넓은 의미로, 성경이 원래 의도한 넓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시며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의도했던 자리,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타락해서 죄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심판받을 자리로부터 속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구출돼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고 계획한 것을 중단하는 적이 없고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변덕부리시지 않으시며 남의 어떤 일에 의해서도 그분이 할 일을 방해받지 않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서 구출된 시점에서 구출됐으면 그건 이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막 죄와 저주에서 구출받은 시점에서 뭐라 하죠?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얻었다는 건 경험한 것만으로 따지면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 시간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 경험적으로 아직 안 돼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신 것을 하시거나 마는 분인데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데 이 죄에서 꺼낸 것을 보니까 나한테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가고야 말 것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외쳐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떠면서 나는 존귀와 영광으로 관썼다는 것을 끌어다가 써도 된다고요. 저만 흥분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라는 말을 이제 예언을 하실 때 그걸 완료형으로 씁니다. 너희가 새 집을 지으리라, 그 집에 거하리라. 너희가 새 집을 지었다? 그 집에 거했다? 너희가 400년 후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산다? 포도를 먹었다? 이래. 먹을 것이다? 뭐, 집을 지을 것이다? 거기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집에 산다? 살았다? 거기서 포도를 먹었다? 그래. 그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언적 과거라 그럽니다. 예언적 과거. 제가 할 수 없이 방언을 하나만 쓰겠습니다. prophetic perfect라 그럽니다. 선지자들을 프로펫이라고 그러죠? 프로페틱.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적, 선지적, 퍼펙트. 이건 이제 시제 용어입니다. 문법이면 퍼펙트.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예언적 완료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야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건 된 거라고요. 시간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안 나갔을 테니세? 아, 이거 자꾸, 방언이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스탠이 되시죠? 이게 스탠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스탠드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무슨 스탠드라도 좋습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얘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러이러한 새사람을 입으라 사이에 둘을 잇는 단어가 뭐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재미있게도 이것만은 현재형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현재형인데, 현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진행형입니다. 언제나 진행이에요. 늘 새롭게, 계속 새롭게 되란 말이에요. 오늘도 새롭게 되고 내일도 새롭게 되고 모레도 새롭게 되는 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참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예, 하여튼 이제 이 모기담이에요. 이런 말을 하려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유, 참 저만 재밌고 갑갑하고 다 어떻게 못하겠고. 지휘하는 사람이 내 손을 왜 흔드는지 알 것 같아요. 깜깜하니까 손을 흔들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신분에서 우리를 꺼내서 새사람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자리에 가는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저기서 꺼내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꺼내을 받은 다음에 이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은 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나를 여기다 끌어다 놓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 장소적으로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나 영화는 내 반응이 꼭 필요합니다. 난 그렇게 돼야 될 사람입니다. 새롭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인 그 수준, 나를 새 사람으로 부른 그 영광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꺼내서 무엇으로 불렀는가를 늘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나에게 약속되고 나에게 이제 가능하고 나에게 요구되고 내가 가야 할 길 무엇이며,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 어디 있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나는 어떻게 그와 다르며를 늘 심령으로 새롭게 늘 살피고 늘 살펴서 진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옛사람이던 데서부터 꺼내서 새사람이 되게 한 이 일, 이 분명한 운명, 우리의 신분을 수준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요구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이게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전 내용입니다. 이걸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용서하십시오. 이 싸우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저는 여러 동역자들하고 이 문제에 적지 않은 지금 의견 충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은 평균적 수준에서는, 한국교회 신자들의 평균적 수준에서는 전도와 축복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이 얕다 높다라는 비평의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하고 그 정도로 기독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분명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오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알게 되는 날에는 곧 어떤 난관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전도 일변도로 가고 축복 일변도로 가는 것을 그 교회 수준상으로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분이 그것을 위해서 있고 그것이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한국교회에서는 앞서신 신앙인입니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국민학교 2학년짜리하고 수학시험을 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중3이 이깁니다. 왜 그렇죠? 국민학교 2학년보다 더 똑똑했습니까? 아니고 먼저 태어나서 먼저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3이 국민학교 2학년보다 앞섰다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학교 그 2학년짜리가 중3 됐을 때 지금 이 중3이 지금 갖고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보다도 더 어렵죠. 이 문제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저와 이렇게 함께 나눈 내용들을 어디 가서 얘기를 꼭 해야 되든가, 그 얘기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3이 배운 수학을 국민학교 2학년 학생한테 갖고 꺼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도 배우고 배우고 올라와서 그걸 배우는 날이 옵니다. 문제는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면 선생이 되라 그러는데 미치겠다 이겁니다. 당신 구원 확신 있어?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갚을 거야? 당신같이 이렇게 옛날에 모르고 지금 당신 옛날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둬서 되겠어? 야 일로 와 해갖고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자훈련은 오직 그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칭을 드는 겁니다. 그 노상! 전도의 노상! 그 하나도 무슨 사람 크는 게 없어요.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그죠? 1년에 몇 마리 낚았나? 그죠? 작년에 60마리 낚았는데 이제는 그냥 더나 낚아서 이제 씨도 몇 마리 안 남아갖고 농사가 안 되죠. 농사를 이제 어획고가 자꾸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남의 교회 교인까지도 그냥 세배워야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나가서 안 잡으니, 안 잡혀오니까 남 잡은 거 낚아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안다가스텐이세요 또? 알겠죠. 죽겠네요. 로마서 6장으로 가십시다. 애인제는 모르겠습니다. 뭐 욕할래면 하고 싸울래면 싸우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왜 이런 권면을 해요? 우리는 분명히 신분적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와서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와 있는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걸핏하면 옛사람의 습관을 쫓고 옛 주인의 명령에 쫄쫄매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는 뭐였다고요?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썼다고요. 매우 살펴봐야 돼요. 너희가 누구냐를 자꾸 물어야 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네가 누구냐? 왜 이러고 있냐? 신앙생활은 결국 그 싸움입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교적인 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갖는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보는가? 하루에 전도를 몇 번 했는가? 즉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종교적인 시간 하루가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걸로 오해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빵집 가서 사이다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고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먹고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볼 때 깝깝하세요. 이건 언제나 사람이 되냐 그래. 언제나 철이 들어. 그런 법이 어디서 어디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자꾸 종교화시키는 거라는 걸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 종교화를 시켜야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보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걸 제가 말리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도 나의 삶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시야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원천이요. 말씀을 보는 것은 그의 뜻과 성품을 되새기며 그의 방법과 계획으로 내 오늘 삶의 방향을 제안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분명한 안내서가 됩니다. 왜 그것이 없어야 됩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몇 장 읽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뜻이 아무렇든지 안 해. 뭐 계시록 34장 읽고 있죠. 그래서 그냥 언제 계시록 끝났는지도 몰라요. 계시록 후서도 쓰고 그냥 계속 읽느라고 바빠요. 읽느라고 그걸 하루에 10장 읽기만 하고 못 읽으면 잠이 다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마저 읽어야 잠이 오지. 뭘 먹든지 기도를 해야 마음이 놓여서 오는 거죠. 그냥 언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어떤 기독교적인 냄새가 분명히 나는 기독교적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넌센스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빛은 말이죠. 빛으로 그 빛을 발하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자리에서. 형광등이든 백열등이든 상관없어요. 빛이나 발하고 계세요. 쓰기 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세워놓고 알아서 소금 치고 그럽니다. 소금이 굴러다녀서 찾으면 별 없어요. 숨바꼭질하고 미치겠어요. 11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그 바로 앞절인데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한테 사실인데 우리한테 실감이 안 나고 그렇게 아직 누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거나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하도 빙빙거리니까 야, 너 좀 남자답게 물어봐. 이게 뭐예요? 원래는 여자인데 남자답게 하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고 남자니까 남자답게 하라면 너 다우란 말이에요. 왜 너에게 허락된 것, 약속된 것, 요구되는 걸 모르고 못 누리고 시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지금 뭐 딴 사람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한테 하는 줄 모르고 그냥 옆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웃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은 겁니다. 모방할 사람이 없다고 제가 처음에 그랬죠. 흉내낼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다운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에 어떤 칼럼을 쓰는 분이 정치적인 칼럼에 이런 걸 쓴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같이 우스운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가 바뀌거나 그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뀌면 한국 사람은 이유 없이 와서 이걸 묻는데요. 한미 안보 조약은 유효한가?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조약을 맺었는데도 담당자는 밖에 와서 물어본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꼭 그래요. 무슨 일 만나면 하나님 그냥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라도 변하실까 봐 무슨 일이 일어난 걸로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이 변하셨고 얼굴을 돌리시는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거나 우리가 볼 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지 버리시기 위해서 그러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고사장에 보내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어떤 열심과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분이 내십니다. 왜 못 믿으십니까? 못 믿는 걸 왜 못 믿냐고 묻는 것 같이 미련한 말이 없지만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왜 못 믿으십니까? 목이 다 쉰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없나 몰라요. 우리 교회 신앙 좋은 사람 딱 다섯 있는데 하나는 저예요. 나머지 넷은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누구나 자기는 그 안에 넣고 나머지는 누굴까? 이번 금년 말까지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한 교회를 위하여, 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좀 되십시오. 일이 있을 때는 초점 맡기십시오. 저는 아직도 제가 그 신앙에 관한 것 중에서 들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직접 책임을 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비워놓고 간다는 게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예 제가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누구에게 맡기고 뭐 한 주쯤 쉰다든가 뭐 누구에게 3일 저녁을 맡기고 어딜 간다 이럴 때 그 불안함이란 여러분 꼭 자식들 제 시간에 안 들어왔을 때 불안한 거를 방불케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한테 교회 맡겨놓고 13개월 동안 없어졌다고 오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교회를 사람이 지키나 하나님이 지키지. 근데 그건 참 센 말입니다. 저는 요새 생각할수록 참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저 이사 가려고 했던 빌딩에 다른 교회가 먼저 계약을 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신나잖아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음속에 좀 근심이 생겨도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거는 펄펄 뛰고 이러지 마시고 숨들이시다가 심장마비 걸리지 마시고. 아니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끌어내다 가나안 턱 줬고 청교도들은 미국 석 줬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뭘 줄지 어떻게 합니까? 안 줘도 괜찮아요, 물론. 그렇지만 주는 훨씬 더 좋지만 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없죠?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못 봐서 그렇습니다.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와 우리 앞선신 모든 성도들을 다 싸잡아 뭐라 그러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역사가 짧아서 미처 그런 꽃과 열매를 맺을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 순교한 많은 영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 가장 풍성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데 많은 선배를 갖고 있진 못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일 겁니다. 우린 그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뿌린 피와 세운 터 위에서 그들이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피는 꽃, 드디어 맺는 열매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만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선조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시대에 내린 은혜 참으로 불성실하고 불충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신자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삼가며 성경이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추적하며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움들을 완성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며 섣부른 생각과 우리들의 참으로 미련한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을 헤아리며 조급하며 망령되이 행하며 경박하며 미련하고 완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복된 것들, 우리의 자랑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인내로 약속을 따라 이루어가는 기쁨과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이 시대 앞에, 아니 만천하 앞에 주님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일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을 따른 기도와 그 기적의 길을 걷는 간증들이 늘 이 교회에 넘치며 이 나라에 넘치며 이 민족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